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이어지는 크고 작은 산불. 지금 인천 강화도 만이산에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특히 화재가 난 곳 주변에 민가와 국가 보물 보유 사찰도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지금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이산 인근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2시 45분쯤이었습니다. 실시간이 지난 지금 만이산 4부 능선까지 불길이 계속해서 더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처음엔 관할 소방서 인력만 전부 출동했다가 곧바로 인근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대응을 상향하고 진화대원 500명과 소방헬기 10대를 투입했습니다.
지금 걱정되고 있는 게 피해 규모인데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불이 난 위치가 만이산 초입인데요. 불길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주변에 민가와 보물로 지정된 정초사 법당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도 주변 시설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지휘본부를 꾸리고 불길을 잡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바람까지 또 불어서 다른 곳에서도 산불이 잇따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강화도 산불 현장에 지금 초당 11m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더해지다 보니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랐는데요. 강원도 홍천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나 헬기 5대 등을 투입해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초속 6m에 가까운 바람이 불고 있어서 이 진화에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잔불 감시 중입니다. 이 밖에 경기도 양평과 충남 논산, 강원도 홍성에서도 불이 났는데 다행히 지금은 모두 불길이 잡힌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그동안 공석이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인데요. 대통령실은 내일 공식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 내 수사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9년 행정고시 특채 출신으로 경찰청 형사국장과 경찰청 차장 등을 맡았고 일선 수사부서를 거쳤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맡을 당시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우 내정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4일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앞서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부 인사 가운데 선발하기로 하고 우 내정자를 대통령실에 추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권 독립을 상징하는 보직으로 꼽힙니다. 경찰 내에서도 서열 2위로 통하는 계급인 만큼 내부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를 감안해 내부 추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과 경찰청은 내일 우 내정자 임명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모레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귀국 후 직접 광주를 찾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전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내사 중이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전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항공편 예매 내역입니다. 현지 시각 27일 0시 50분 뉴욕을 출발해 우리 시각 28일 새벽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입니다. 전 씨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광주에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린 글에서는 5.18 기념문화센터에 들러 유가족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부터 자신의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를 학살자라 표현하고 가족들은 검은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한다고 주장하는 폭로성 게시물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할아버님이 하신 정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구가 되었어요.
하지만 폭로 사흘 만인 17일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환각 증세를 보이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전 씨는 이후 일주일 만인 24일 퇴원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내사 중인 경찰은 전 씨가 귀국할 경우 출석을 요구해 마약 투약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오늘 모처럼 미세먼지도 물러나면서 쾌청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벚꽃도 예년보다 일찍 피면서 서울 곳곳에 많은 시민들이 몰렸는데요. 다음 주말이면 전국적으로 봄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왕벚나무에 만개한 꽃봉오리들 사이로 제법 꽃잎이 피었습니다. 왕벚나무 가지 한 개에 꽃잎이 세 송이 이상 피면 벚꽃이 공식 개화했다고 봅니다. 최근 따뜻했던 날씨 덕에 올해 서울 벚꽃은 어제 공식 개화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열흘 빨라졌습니다. 때이른 개화 소식에 서울의 벚꽃 명소들은 꽃 구경 나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네, 다음 주 벚꽃 축제를 앞두고 있는 이곳 여의도 윤중로도 벌써부터 연분홍 빛깔로 물들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한 2주 정도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친구랑 자전거 타고 벚꽃 보러 나왔어요. 따뜻해가지고 작년보다 벚꽃이 일찍 핀 것 같아요.
오늘 벚꽃이 만개했다고 해서 네, 벚꽃과 좀 대비되는 색깔로 네, 나름 맞춰 입고 왔는데 벚꽃과 개나리꽃이 이렇게 같이 만개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말이면 만개한 벚꽃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도 봄꽃 축제 일정을 일주일씩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내일 아침엔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부 내륙엔 오늘 오후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해가 지면 기온이 더욱 떨어져 일부 지역은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3월 말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건 꽤 드문 일입니다. 재작년엔 4월 중순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최근 봄철 이상 한파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 속에 벚꽃을 즐길 수 있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꽃이 일찍 피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결코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의 봄은 날로 덥고 건조해지고 있는데 당장 올 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이어서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상청이 서울의 벚꽃 개화를 기록하기 시작한 건 1922년부터입니다. 대표적인 봄꽃인 벚꽃이 이렇게 빨리 핀 건 2021년 봄 3월 24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입니다. 기후변화로 점차 따뜻해지는 봄철 날씨 때문입니다. 최근 50년간 우리나라의 봄은 계속해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봄은 역대 가장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올해 봄도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전국의 3월 평균 기온은 9.1도, 역대 가장 포근했던 지난해보다 1.4도나 높습니다. 기온만 변한 게 아닙니다. 봄철 강수는 줄어들고 일조 시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뭄뿐 아니라 고농도 초미세먼지와 대형 산불에 최적화한 환경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때보다 1.1도 높아졌습니다. 이 상승폭이 2도만 돼도 전 세계 도시에서만 4억 명 넘는 사람이 물 부족을 겪게 됩니다. 또 50년에 한 번 겪을 극한 고온 현상은 8배 넘게 잦아집니다. 전 세계 195개 나라 과학자들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10년밖에 없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2030년 전까지 재생에너지와 기후금융 확대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갑자기 출근을 거부했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봐야 할까요? 파기환송까지 갔던 재판에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 소집 해제를 6달 남기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 병무청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단 겁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가기관 등에서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일에 복무하는 게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와 다른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선고 한 달 뒤 대법원이 A씨의 주장을 다시 판단해보라고 원심 재판부에 이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검찰이 재상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두 번째 판단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아닌 근무하는 기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A씨가 다시 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또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다 잘 기르자 1970년대 정부가 내세웠던 표어였는데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을 살펴봤더니 60%가량은 첫째 아이, 통계 작성 후 역대 최고인데 이제 그만큼 아이 둘 이상 있는 가구를 찾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는 24만 9천 명입니다. 이 중 첫째 아이는 15만 6천 명, 둘째는 7만 6천 명입니다. 첫째 아이가 전체의 60%를 넘어선 건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입니다. 태어나는 아이 수도 줄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첫째 아이란 게 통계로 확인된 겁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출산 경향이 보입니다. 전체의 56%에 머물던 첫째 아이 비중은 급증한 반면 35%대를 유지하던 둘째 아이 출생은 급감했습니다.
1.3 이하로 떨어질 때부터 첫째 아이 숫자가 둘째 아이 출생한 숫자보다 많아졌어요. 둘째로 안 낳는 게 사실 우리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결혼을 늦게 하면서 아이를 늦게 낳는 경우가 많아져 물리적으로 둘째를 낳기 어려운 가정이 늘었고 육아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둘째 낳기를 꺼리는 집도 많습니다. 그 결과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중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 비율은 절반도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 대책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결혼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긴급 대출을 해준다거나 당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거 부분을 약간 뚫어주면은
정부는 다자녀 세제 혜택을 한 명만 낳아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조만간 저출산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중국이 글로벌 기업 CEO를 대거 초청해 대외 개방과 자국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 회장은 전자부품 생산 공장에 있는 텐진을 찾았는데요. 최근 격화되는 미중 갈등을 의식한 듯 이 회장의 행보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린 중국 발전 포럼. 삼성을 비롯해 애플과 퀄컴, 벤츠 등 세계 인류 기업 40여 곳이 참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축전을 통해 중국은 대외 개방을 견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서방 기업들의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中国经济金融稳定将为动荡不安的国际金融市场提供正的外溢效应。
중국과의 거래를 막으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불안해진 중국이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선 겁니다. 경제 행사에 중국 외교 장관까지 등장했습니다. 친강 외교부장은 기업 대표들에게 안정적인 중미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초대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중 간 민감한 관계를 의식한 듯 공개적인 행보는 자제했습니다.
올해 좀 참석하신 특별한 뭐 이유 있으신가요?
국경이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날씨가
텐진을 방문해 당서기를 만나고 삼성 전기 공장을 찾았지만 언론이나 중국 국민들과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반면 포럼 참석 전날 팀쿡 애플 CEO는 베이징 매장을 직접 방문해 중국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을 중국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뒤 놀라운 고객을 만나 매우 기쁘다며 환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포럼에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미중 관계를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의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개강을 맞아 이제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왔지만 대학교 앞 상권은 여전히 썰렁합니다. 게다가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지키던 가게들이 쓸려나가고 그 자리를 무인 매장이 속속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경제에서 달라진 대학가를 취재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이화여대 앞입니다. 코로나가 한풀 꺾이면서 학생들도 3년 만에 다시 완전히 학교로 돌아왔지만 학교 앞 상권은 보시다시피 곳곳이 공실로 한산합니다.
골목 안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가게 문 앞에 붙은 철거 예정 딱지에 헤어샵 간판이 붙어있는 건물 앞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연세대가 있는 신촌거리도 공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 앞 공실률은 서울 평균을 훌쩍 넘습니다. 대학 상권이 이렇게 침체를 벗지 못하는 것. 우선 코로나로 대학생들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소풍을 하더라도 이제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술집에서 몇 시간씩 뭐 술 마시고 서로 대화 나누고 이런 문화 자체가 지금 거의 뭐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고금리, 경기 침체까지 겹쳤습니다. 이러자 무인화에 익숙한 대학생들을 겨냥해 인건비 등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매장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낮에는 무인 카페, 저녁엔 무인 주점으로 운영되는 가게까지 등장했습니다. 술과 즉석식품 등 안주는 손님이 냉장고에서 직접 꺼내 무인 키오스크에서 계산하고 조리기구로 스스로 데워먹는 방식입니다. 직원은 단 한 명, 주민등록증만 검사합니다.
다른 데 같으면 보통 직원 5명에서 7명이 필요할걸요. 대신에 이 제품 가격을 낮췄어요. 그 인건비를.
무인 사진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금 무인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나왔는데 맞은편에 하나, 대각선에 또 하나. 이렇게 이곳 연세로 큰 길에만 무인 사진관이 10개가 넘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미 기존에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11개, 12개. 지금도 세워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혼자서도 막 아무 때나 찍을 수 있어서 몇천 원에 값싸게 찍을 수 있어서.
막걸리와 파전 가게로 유명했던 고려대 앞에도 무인 프린트 가게와 무인 옷가게 등이 들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을 걸어주기보다는 편하게 오셔 방문해서 뭐 여러 가지 입어보시고.
이 밖에 무인 건강기능식품 판매점부터 무인 뻥튀기 가게까지. 무인 매장은 빠르게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실제 한 신용카드사가 뽑은 올해 소비 키워드 가운데 하나도 무인화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런 풍경은 더욱 빠르게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송재입니다.
증거 있어? 증거 엄청나지. 그러니까 다시는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연진아.
누가 누굴.
오늘의 수상자는?
멋지다, 연진아!
생애 첫 악역 연기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요즘 본인의 이름보다 극적 이름 박연진으로 불리고 있는 더 글로리 임지연 씨를 뉴스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연진아라고 더 많이 불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마저도 그렇게 부르시는데 네. 아버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가족 전체가 다 연진아를 네. 많이 외치시고요. 뭐 연진아 집에 언제 오니, 뭐 연진아 집에 찌개 해놨다, 뭐 연진아 우리 연진이 멋지다 연진아 정말 많이 듣고 있어서 네. 뭐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뭐 어딜 가나 연진아 연진아 뭐 새로 들어간 작품에서의 감독님조차도 연진아를
근데 극 중에서 이제 후배랑 이제 말싸움할 때 네. 뉴스룸 보는 줄 이랬는데
맞아요.
뉴스룸에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네. 이런 우연이
그러니까요.
네, 나올 운명이었다.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 상상도 못했고 사실 요만큼의 기대는 했습니다. 아. 만약 작품이 정말 잘 된다면 요만큼의 저를 초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애 첫 악역 연기를 누구보다 잘 해내고 싶었던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네. 전반적으로 보니까
네, 악역은 항상 제가 배우로서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좀처럼 기회가 때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더글로리라는 작품을 제가 읽게 되었고 대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두렵지만 내가 이것을 잘 해내지 못할 거라는 걱정은 컸지만 그래 한번 용기 내서 도전해서 그래 이렇게 매력적인 대본상 이미 만들어진 악역을 내가 정말 잘 해보자라는 생각에 욕심이 좀 부담보다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욕심났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일단 박연진이라는 인물 자체가 보여줄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기존에 너무 이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또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연진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걸 좀 시원하게 좀 해보고 질러도 보고 화도 내보고 하니까 좀 어느 부분에서는 좀 시원할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장면도 그런 게 있어요. 막 워낙 감정 표출이 많다 보니까 막 화가 나면 바로 표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만큼 오는 좀 혼자 집에 오면 내가 이렇게 성질이 안 좋았나?
맞아. 그런 얘기 하신 거 봤어요.
이렇게 예민해졌나? 내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미간에 주름이 많이 잡혔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워낙 소리를 많이 지르다 보니까 목이 하루 종일 촬영하면서 이제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공간 안에서 담배를 계속 피다 보니까 정말 나중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가래도 막 끼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던 거.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제가 알기로 이제 본인이 좀 눈썹 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눈썹이?
그래서 저도 지현 씨가 눈썹 부심이 있다고 나도 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근데
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혹시 그러셨어요? 저는 눈썹이 너무 싫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럽기도 하고
맞아요. 관리를 잘 해줘야 하고
이런 눈썹이 되게 싫었었는데
지금 너무나 매력 포인트.
네, 그래서 또 이런 짙은 눈썹이 연진이랑 또 되게 잘 맞는 것
맞아요.
같고 조금만 움직여도 좀 극대화되는 이 눈썹의 움직임들이 제가 좀 연진이를 할 때 되게 많이 활용했던 소스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연기를 할 때 이제 본인의 강점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게 눈썹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짙은 눈썹과 워낙 이렇게 제가 약간 한쪽으로 웃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 한쪽만 올라간 입꼬리나 그리고 좀 쨍한 스타일의 어떤 색깔의 옷이 좀 잘
반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옷들, 화려한 옷들, 도시적인 느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나로 활용해서 연진을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캐릭터가 더 돋보이고 더 세 보이던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상캐스터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보셨어요?
네, 앵커분들이 하시는 것들, 이런 목소리나 이런 거 좀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잘하시던데. 혹시 저희 그 기상캐스터 버전으로 조금 연진이 버전으로 저희가
그래요?
날씨를 조금 부탁드려도 될지.
오늘 날씨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연진이 대사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안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안개에 대해서. 있어요. 네.
가시거리가 1km 이하인 짙은 안개를 녹무라고 하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안개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행기의 순항을 망치는 건 태풍이나 낙뢰가 아닌 바로 안개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사고 발생 건수는 맑은 날이 가장 많지만 치사율은 안개 낀 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박연진이었습니다.
와, 아직도 기억을 하시네요.
네, 입에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기상캐스터신들은 이런 스튜디오에서 이게 하루에 다 몰아서 찍어요.
네. 그럼 그걸 많은 걸 다 외워서 하신 거예요?
1부부터 16부까지의 기상캐스터 씬을 그냥 다 외워서 했죠.
근데 갑자기 요청 드렸는데도 역시나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박연진 기상캐스터가 안개에 대해서 소개를 전해줬습니다. 본인이 이제 촬영한 장면 시청자 입장에서 좀 보셨습니까?
사실 파트 1은 너무 떨려서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그럼 파트 2는 좀 여러 번?
파트 2는 제가 봐도 너무 재밌어서 한 세 번은 본 것 같습니다.
본인도 세 번 볼 만큼?
세 번 봤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가장 좋아하는 장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은이 대사인데요. 그냥 나 지금 되게 신나 하는 장면. 그 대사가 너무 찰떡같이 붙어서 저는 지금도 어딜 가나 나 되게 신나 이 얘기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현 씨, 저 지금 되게 신나요.
잘하시는데요?
전 되게 신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파이팅 박연진, 브라보, 멋지다 연진아 요거를 혹시 문동훈 씨를 역할이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주실 수 있는지.
연진이를 넣어서 할까요?
네.
앞에 보면 되나요?
여기 네, 원 보시고.
멋지다 연진아. 브라보 박연진.
야 브라보. 야. 야. 연진이가 연진이에게.
아 이거는 정말 동훈이가 네. 정말 잘한 것 같네요. 아 제가 그 정도로 얄밉게는 못할 것 같은데.
아 아니 잘 살리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필모를 보니까 끊임없이 연기했고 절실했고 항상 열심히 해왔다라는 게 정말 와닿았는데.
제가 뭐 경험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10년이 넘는 저의 연기 세월 동안 전 사실 항상 절실했어요. 20대 때는 정말 많이 혼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왜 나는 타고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근데 그런 저의 조금씩 생기는 그런 자격지심들이 오히려 저한테 그냥 더 노력해야 돼. 그리고 더 집요해야 돼. 더 연구하고 더 고민해야 돼. 너무너무 잘 모르겠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찾아와도 항상 생각했던 건 그래도 연기가 하고 싶다였던 것 같아요. 놓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임재원 씨의 이번 연기를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랐고 이 역할에 절실했고 맞아요. 모든 걸 걸었구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노력이 부족해서 제가 그래서 못해서 후회하고 싶진 않았어요. 설령 제가 못하더라도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거는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력을 알고 있는 지인이라든지 부모님
네.
정말 이걸 함께 기뻐하시고
네, 맞아요.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가족들도 네. 저희 엄마도 이번에 제가 이제 한 인터뷰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너가 한 인터뷰의 말들 중에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연기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이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지연이가 매일매일 그렇게 울고 집에 와도 맞아 지연이는 한 번도 엄마 나 그만두고 싶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라는 말에 엄마가 아이고. 네.
왜냐하면 부모님 옆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저까지 막 갑자기 놀라려고 하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옛날 얘기하면 저도 모르게 막 울컥해서 그때 막 인터뷰할 때도 뭐 이렇게 많이 눈물이 나는지.
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중들에게 어떤 배우로 좀 기억되고 싶은지.
되게 다양한 색깔이 있는 배우구나. 이런 옷도 어울리고 이런 옷도 어울리는 배우구나. 그리고 정말 작은 것도 하나하나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노력하는 배우구나. 정말 연기를 사랑하는 배우구나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양한 작품으로 또 다른 역할로 항상 해왔듯이 노력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느낀 건 본인에게 온 기회는 놓치지 않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네. 그런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연기 활동도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동남부 미시시피 지역에서는 강력한 토네이도로 최소 26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자동차는 하늘로 날아가고 벽돌집이 완전 분해되기도 했습니다. 빅민경 기자입니다.
수십 톤짜리 트럭 두 대가 부서진 주택 잔해 위로 나란히 올라탔습니다. 살아남은 나무엔 건물 잔해가 꽂혀 있습니다. 지붕과 벽이 완전히 뜯겨나간 주택가는 거대한 평면도가 됐습니다. 한 당국자는 마을이 지도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 쪽에서 시작된 토네이도는 북쪽으로 약 274km에 달하는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토네이도에 주민들은 대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Stuff hitting the roof, a lot of trees down.
미국 기상청은 이번 토네이도를 두 번째로 강한 정도인 EF 4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정도면 시속 267km를 넘는 바람이 불어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집이 무너지고 작은 물건들은 미사일처럼 날아다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네이도가 차가운 제트 기류가 지상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끌어올리며 토네이도와 함께 우박을 동반한 슈퍼셀, 거대 폭풍으로 보고 있습니다.
It's a broader scale across a long, long time scale across several years, and we were to see, you know, we're starting to see more tornadoes occurring in the deep south as we go, you know, further and further into the future. Then we could attribute that to climate change.
미국 비상관리국은 이번 토네이도로 현재까지 적어도 2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활동이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하죠.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디올과 옷차림 예절 이렇게 키워드를 좀 잡아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명품 크리스찬 디올 이제 제품 옷을 입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화제가 됐던 인물 있었잖아요.
네.
아시죠?
네.
답을 하시죠.
네. 김정은의 딸 김주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현장에 김주애가 참관을 왔습니다. 검은색 외투를 입었는데 이게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 제품이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거죠. 근거는 조금 더 사진을 확대를 해보면 외투에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올 특유의 패턴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가격대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아요. 뭐 200만 원 넘는다고 맞죠?
그렇습니다. 이제 크리스찬 디올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똑같은 것으로 보이는 옷이 있습니다. 어린이 후드 다운 자켓 이렇게 써 있고 패턴도 똑같죠.
네.
가격은 $1,900로 표시가 돼 있고 우리 돈으로 하면 이제 2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상당히 네. 비싼 거죠.
비쌉니다. 네. 그냥 김주애 어린이 엄마.
옷이니까. 네.
특히나 또 어린이 북한인데.
네.
김주애 엄마 그러니까 리설주도 명품 옷차림 가방 뭐 여러 번 보여줬었고 하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에 지금 뭐 아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고 있는데 참 의외예요.
북한 주민들이 이제 저거를 봐도 명품인지 모른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저걸 사진으로 딱 보는 순간에 예. 야 정말 비싼 거 있구나 내라고 딱 보잖아. 왜? 우리는 명품 상점이 많으니까. 예. 근데 네. 북한 주민들은요 예. 일반적으로 저게 저렇게 비싼 명품인 줄 몰라요.
본 적이 없어서 명품인지 모른다 상황 글쎄 이해가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디올과 옷차림 예절 근데 무슨 상관이 있어서 키워드 이렇게 꼽으신 거죠?
김주애와 같은 이제 백두혈통은 명품을 입지만 이제 주민들에게는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양식에 맞게 옷을 입으라고 주문을 하고 강조를 하는 거죠. 오늘 노동신문에는 우리 인민의 옷차림 예절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상 옷차림을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게 아름답고 문화성 있게 해야 한다. 또 건박하고 겸손한 품성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옷차림을 통해서도 체제 단속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뭐 태영호 의원의 말처럼 모르테니까 명품을 떡하니 또 입고 다니면서 옷차림 단속을 또 한다라.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지 않는 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 더 또 가져오셨다고요?
네, 가해자들의 소송을 좀 키워드로 잡아봤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내일 발표한다 이렇게 전해드렸잖아요. 앞서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사퇴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가 이 가해자 소송이죠.
맞습니다. 이제 소송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들은 2차 가해를 또 받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례처럼 이제 가해자들이 피해자보다 더 월등히 많이 더 적극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 절차 현황을 보면 가해 학생 측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가 2,600건이 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피해 학생 측은 1,000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강제 전학 등에게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례도 그랬고 이게 좀 시간을 끌려는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가해자들이 처분을 늦춰서 입시에서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요. 다음 달 초에 교육부가 이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대입 정시 모집에도 학교 폭력을 반영할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반작용으로 불복 절차가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꼼꼼한 대안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또 한 번 더 벼랑 끝으로 몰리는 2차 가해가 이어지는 일은 정말 없어야겠죠. 알겠습니다. 박진규 기자 백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계 최강 브라질 축구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월드컵 8강 탈락 이후 석 달 만에 열린 A매치에서 모로코의 역습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외 축구 소식 이한길 기자입니다.
네이마르와 히샤를리송 같은 주전 선수들이 빠졌지만 브라질 공격진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상대 수비 사이를 자유롭게 파고들며 슛을 때렸고 날카로운 크로스로 빈 틈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로코 골키퍼 야신 구누의 눈부신 선방과 몸을 날린 수비수들이 없었다면 경기는 브라질 승리로 끝날 뻔했습니다. 브라질의 맹공을 묵묵히 막아낸 모로코는 이따금 찾아오는 역습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비 두 명 사이 골대 구석을 노린 터닝슛으로 선취골을 넣었고 후반 33분에는 추가골을 성공시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웃지 못한 건 월드컵 8강에서 브라질을 돌려세웠던 크로아티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웨일스의 동점골을 내주며 눈앞에서 승리를 놓쳤습니다. 웨일스 선수들은 마치 경기를 이긴 것처럼 기뻐했지만 종료 휘슬이 울리기도 전에 하이파이브를 했던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머쓱해졌습니다. 멀리서 날아온 크로스를 훌쩍 뛰어올라 방향만 바꿔 골로 만든 이 선수. 32살의 스페인 국가대표로 처음 선발된 호셀루입니다. 호셀루는 1분 뒤 상대 문전에서 흘러나온 공을 골로 연결시키며 데뷔전에서 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일본에 패하며 이변의 희생양이 됐던 스페인은 폴란드가 부상으로 빠진 노르웨이를 3대 0으로 격파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곳곳에 다시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로 오늘 아침보다 10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최고 기온이 11도에서 1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뉴스얼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